이튿날 오후 예수와 사도들은 이튿날 심부름꾼들이 다윗 세베대로부터 기금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루 더 머물렀다. 예수의 대중적 인기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입도 큰 폭으로 감소됐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재정은 텅 비었다. 마태는 이런 때에 예수와 형제들을 내버려두기 싫었으며 과거에 여러 번 해왔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돈을 유다에게 건네줄 기금이 마련돼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윗 세베대가 이렇게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그에 따라 심부름꾼들에게 지신해 두었는데 그들이 유대지방과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하는 동안 도피 중인 사도들과 주님께 전할 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예수 일행이 대가볼리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쓰고도 남을 충분한 기금을 갖고 그날 저녁 무렵에 이 심부름꾼들이 벳세다에서 돌아왔다. 마태는 그때까지라면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 처분되어 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런 다음 그 기금을 무명으로 유다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했다. 베드로 또는 다른 사도들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이 세상 생애에서 새 시대, 즉 선생 치유자가 새로운 개념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게 되는 때의 시작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이때부터 계속 주님의 메시지에는 새로운 한 면이 나타났다. 이제부터 그의 삶의 한 가지 이상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한편 그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관념은 오직 그렇게 살아감으로써만 납득될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인격화된 모습을 자기 우주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유하고 더 풍성히 소유할 수 있게 하려고 왔다. 이제 예수께서는 육신을 입은 인간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첫 단계는 유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그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기원, 속성, 운명에 관하여 단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다. 둘째 단계는 점점 더 자아를 의식하는 청년 시절과 성인으로 성장해 가던 시기인데 이 기간에 그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인간적 사명에 관하여 더욱 분명히 납득하게 됐다. 이 둘째 단계는 그의 세례와 관련하여 발생된 계시 및 체험과 함께 끝났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체험 가운데 셋째 단계는 세례 받은 후부터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섬겼던 시기를 거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고백이 있던 시기까지였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이 셋째 시기는 사도와 측근 제자들이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메시아로 간주했던 기간을 포함한다. 그의 이 세상 생애에서 넷째이자 마지막 기간은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까지 이어졌다. 이 단계의 특징은 그가 신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고 육신 속에서 마지막 해에 행한 일들을 포함한다. 넷째 기간에 따르는 자들 대부분이 그를 여전히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반면 사도들에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게 됐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의 전체 우주를 위하여 유란시아에 증여된 아들로서 최상으로 이바지했다는 진리를 더 철저히 깨닫는 그리고 선택된 대사들이 적어도 흐릿하게나마 그 사실을 깨닫는 새 기간의 시작점이 됐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친 어떤 것, 즉 생생나게 진보하는 기법으로 영적 본성이 성장함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증했다. 후세에 따르는 자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혼과 육체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이 이 두 가지를 쉽게 이길 수 있으며 이런 지적 및 본능적 싸움 대부분을 유익하게 조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가르쳤다. 한 가지 새로운 의미심장함이 이 시점부터 모든 예수의 교훈에 첨가됐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전에는 그가 주임 선생으로서 천국 복음을 제시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후에는 단순한 선생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영적 전국의 중심인 동시에 울타리이신 영원한 아버지의 신성한 대리인으로서 나타났으며 한 인간 곧 사람의 아들로서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요구됐다. 예수께서는 선생으로서 그 다음에는 선생이자 치유자로서 따르는 자들을 영적 천국으로 이끌려고 열심히 애썼으나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메시아 대망을 땅에서 자신의 사명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알았으며 옛 선지자들이 묘사한 메시아처럼 그렇게 될 수는 결코 없었다. 그는 사람의 아들 자격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울 길을 모색했지만 따르는 자들은 그런 모험에 그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부분적으로 신자들에게 맞추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증여 아들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려고 준비했다. 따라서 이날 예수께서 뜰에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사도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선언 가운데 일부는 그들에게조차 낯설게 들렸다. 그들은 다른 놀라운 발표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와 교제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 신분의 책무를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을 때 이 세상이 너희 주님에게 대했던 것보다 너희에게 더 잘 대해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최상으로 희생함으로써 이 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내 말에 주목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선물로 주기 위함이다. 내가 선언하는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 외에는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들림받으면 아들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며 아들의 통합된 본성에 대한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오랜 세월보다 더 긴 생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아직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계시됐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 신비에 관해 확실히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육체적 현존으로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너희가 나를 알아온 바와 같이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으며 너희에게 선언하는데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서 내 아버지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 조상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사람의 아들이 만족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나의 경고를 듣고 나서 이 선언이 진리임을 너희의 신앙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너희는 나에 관한 진리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내가 말하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사명을 혼자 이루라고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인데 너희가 곧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러 나갈 때 정말로 나도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불어내어 살게 한 그 인생, 곧 인류의 가슴 속에 내 아버지의 나라를 설립하는 모험, 즉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혼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면서 나와 친교를 도모하는 신앙 모험의 영광을 납득하고 그 장엄함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고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너희들만 따로 데려왔다. 사도들은 힘차고 놀라운 이런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였으며 어리벙벙했다. 이어서 그들은 작은 무리들로 나뉘어 주님의 말씀을 토론하면서 숙고했다. 그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행하라고 그가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